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시작할 때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계셨던 바로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다고 하는 것을 힘껏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혹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항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거나 예수님께 겸손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껏 사역하셨는데요, 원하신 만큼 또 예수님이 기대하신 만큼 열매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49절 50절에서도 그런 말씀 못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엄청 답답해 하시고 예수님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신 만큼의 열매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 답답해 하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 말씀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고 또 하나는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은 그 일입니다. 근데 결론이 똑같아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3절처럼 말씀하시고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도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일인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 독립군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뭐 그런 운동을 하다가 아마 잡혔겠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제물은 우상에게 바치는, 로마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데, 이런 그러니까 독립군들 혹은 반로마 세력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섞으면서 로마의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의 힘을 이제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또 로마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였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대단히 혐오스럽고 아주 경악할 만큼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위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 죽었다. 이거는 망대는 뭐라 그럴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뭐 도시, 중요한 도시마다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일종의 요새, 뭐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지켜보는 파수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데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요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망대가요 몇십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사기 같은 데 보면 1,000명이나 들어가는 망대도 있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정말 큰 빌딩이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놀랄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18명이나 채워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겠느냐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저런 비참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을 때가 있고, 이런저런 사고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쯔쯔쯔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요, 본문의 절반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부분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주인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주인이 특별한 기대를 품고 심은 나무입니다. 포도원에 그냥 다 포도나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 여기 무화과 나무 하나 심어야지 이러면서 좀 특별한 기대를 심고 품은 특별한 기대를 품고 심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요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말씀 전문가였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항상 혹독하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하고 싫어하셨느냐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좀 어떤 특별한 기대, 좀 특별한 어떤 소망을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거죠.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열매도 없었어요. 알아들을 법한 사람들인데 못 알아듣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렇게 후원 세력이 되고 혹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될 만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적이 되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야 될 만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도원 지기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보도원 주인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보도원 지기에게 3년을 찾아왔어요. 3년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3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여전히 이렇게 포도나무도 돌보고 무화과나무에 거름도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거를 정말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항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많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 보면 이거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 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늘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면 좀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별로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십자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거는 누가 크냐 하면서 자기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는 뭐 자리 다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무리를 가르치고 혹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기대하신 열매, 그거 참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좀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주인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사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포도원 지기의 자세입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라는 게 뭡니까? 이 포도원은요, 포도원 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인데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지면 포도원 지기의 일이 줄겠죠. 자기 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돌보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무화과나무 돌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포도원 지기에는 과외의 일인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이 포도원 무화과나무 찍어버리자 그러는데 아니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금년에도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무화과나무 없으면 두릅할 이유도 없고 거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괜히 주인 속상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진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나무를 돌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3년 동안에도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돌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서 또 열매를 얻으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무화과나무를 돌봐야 하겠습니까? 포도원 지기의 포도원도 아니고 포도원 지기의 무화과나무도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는 없어지면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는데 자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주인에게 찍어버리자고 하는 주인에게 아니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게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열매가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챙긴 뒤에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좀 찍어버리시게요. 그러면서 찍어버리자는 주인을 만류하는 것이 이 포도원 지기입니다. 자기 땅 아니고 자기 포도원 아니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지기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이것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혹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혹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대충대충 하시지 않고 눈가림만 하시지 않고 열매 없다고 금방 찍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금년에는 혹은 금년에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 굳어지고 강팍한 영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영혼이어도 계속 돌보시고 챙기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정말 두릅하고 걸음 주면서 금년에는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열매 맺는 거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본받고 예수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열매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